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정말 우리 살아있을 때 완성하고자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신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까 이런 마음으로 뛰는 중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한 100개국의 제자들을 찾게 되었고 또 그 제자들은 그들의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뭐 한 예를 들면 쿠바 같은 경우에는 한 8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적지 않은 비용을 이렇게 드렸죠. 그러면 이제 쿠바의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집회를 좀 준비하는데요. 그들 중에도 뭐 신실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어려운 중에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본인들의 어떤 뭐 경제에 도움되는 쪽으로 악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희가 사기를 많이 당하면서 사역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쿠바를 들어갈 때부터 쿠바에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교단을 만들려고 단체를 만들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영접의 어떤 숫자를 늘리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좀 도와주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쿠바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 그 쿠바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뭐 지금같이 이렇게 간증하는 케이스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계속 전달을 하고 성경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대부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은혜 끼치로 도전 주려고 충격을 주려고 간 게 아니라 그 나라 복음화하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화하려고 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라 그 나라 살릴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립니다. 뭐 한 번씩 들어갈 때 적지 않은 돈을 저희가 썼습니다. 한 1억씩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 들어갔을 때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라를 살릴 만한 제자들을 찾지 못했는데 세 번째 들어갔을 때 그 나라를 살릴 만한 제자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젊을 때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이셨어요. 이제 또 쿠바가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권도 국가대표로 운동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시던 분이셨는데 어쩌다가 이제 급하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은 증거로 이 사람의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이렇게 선수할 만큼 운동을 열심히 하던 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날 무렵에는 지금도 전 세계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나사렛 교단에 전도 전체를 맡고 계셨고 신학교 교수이시면서 조직 신앙을 비롯해서 다양한 걸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신학교 교수이시면서 23년간 목회를 해오셨는데 그동안 86개의 교회를 세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해오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집회를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들어가는 그 쿠바 집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하시고 나서 한강일 듣고 나서 따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정말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뭐 교수나 아니면 뭐 나이 많은 어떤 그런 어른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쿠바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제자가 맞구나. 이래서 그분을 따로 모아서 따로 불러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도 드리고 뭐 조그만 자료도 좀 전달하면서 방향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쿠바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몇 년 전이죠. 그때도 연락할 수 있는 방도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 7개월 만에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7개월 동안 아놀드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86번째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쿠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의 교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경험, 신비한 능력, 신비한 체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워낙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거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위로해 주거나 아니면 또 구제하는 이런 쪽도 많이 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힘을 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복신앙과 그다음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도 그 많은 교회들의 대부분의 주제였습니다. 아놀드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돌아가서는 더 이상 신비한 경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위로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성경에서 다양한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믿음을 전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비한 것을 좋아하고 위로받기를 좋아했던 이 성도들이 한둘씩 떠나가기 시작했는데 200명 모여든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8명 남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8명과 실망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8명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8명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불과 7개월, 우리가 갔을 7개월 동안에 교회가 26개인가 교회가 세워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죠. 이것을 보던 아놀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라스투나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기이하다, 이 너무 놀라운 일이다. 처음에 성도들이 빠져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경쟁하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쾌재를 불렀을 건데 그 교회가 부신자들 향하여 또 방황하는 자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뭐 일시에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아놀드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그래서 저희가 갔을 무렵에 아놀드 목사님께서 그들 중에 21개 교단의 임원들, 영향력 있는 분들만 한 100여 명 모아놨습니다. 쿠바는 공산권입니다. 공산권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그 뛰어난 사람을 제거하기보다는 경쟁자들을 많이 세워서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상 교단끼리도 그렇다는 거죠. 만나기만 하면 어떤 교리 논쟁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아놀드 목사님 통해서 일어나니까 이 21개 교단이 모인 겁니다. 10개 교단 이상 모였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쿠바 기독교 역사상. 이제 21개 교단이 모이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21개 교단의 사람들 모아놓고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나라가 어렵지 신학이 발전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할 게 없기 때문에 더 순수하게 성경을 보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 몇십 년 전에 한국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순수하게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21개의 어떤 교단에는 패러다임이 이렇게 넓습니다. 뭐 보수를 얘기하고 진보를 얘기하고 칼빈이즘과 알미니안을 주장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삼위일체와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도 다른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3일 집회하는 동안 이분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와서 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요청에는 수용할 수 없었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쿠바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쿠바 전체를 복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힘을 합해서 쿠바 16개 주 모든 교단들, 주와 모든 교단을 도울 수 있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면 이 쿠바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진 제자들과 함께 오겠다. 그래서 16개 도시 모든 도시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오케이를 했고 한 1년 후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쿠바 인근의 여러 나라들, 콜롬비아, 과테말라, 뭐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뭐 니카라과 이런 찾아진 제자들 함께 한 70명이 들어가서 16개 주 전체를 사역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몇 개월 후에 이 아놀드 목사님께서 뉴욕에 와서 사역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사역할 때 아놀드 목사님 불렀는데 그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할 때 이제 하신 목사 하신 말씀이 100개 교단 이상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지금 쿠바 복음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쿠바에 또 이제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이 활발하게 전달이 되어져서 지금은 16개 주 안에 있는 168개 도시까지 다 제자가 찾아줬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제 그 168개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동네들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제자를 통해서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쿠바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베네수엘라나 엘살바도르나 콜롬비아나 과테말라 이런 데에서 막 급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들만 살릴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돕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남미 물결이 확 일어나는 중에 이 물결이 먼저 아프리카에 뛰어서 지금은 아프리카 약 40개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돕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물길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으로 그 다음에 북미로 오세아니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급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 다른 교단 내에서 모였고 우리가 다 다른 배경이 있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복음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 다음에 확산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또 교재로 만들기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쭉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마라나타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을 설명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를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더불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고 그 말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사단을 이기는 왕이며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며 하나님과 떠나서 죽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부터는 왜 예수를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참된 왕이 맞냐, 참 제사장이 맞냐, 참 선지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공생애 기간 전체도 그렇지만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로 과연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 자는 그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조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알고 믿고 또 불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어떻게 또 알았는가라고 볼 때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말 그대로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상대방을 높일 때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 이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주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 주님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7장 13절에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선생님이다 주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랍비라고 부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웬만큼 마무리할 무렵에 하시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곤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8절에도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이를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를 당하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떤 능력 보니까 세례 요한을 능가하거나 세례 요한 같으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보고 다양한 평가를 내리는 거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옮기냐면 제자들이 옮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엘리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능력의 선지자로 대표되는 분이십니다. 너무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있었으니까 저 사람 보니까 엘리야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왜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에게 뭔가 엘리야 같은 능력, 어떤 기적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기적 얻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믿어서 신비한 경험을 얻고 예수 믿어서 좀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어서 능력을 얻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얻기를 원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응답을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으면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는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아끼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던 그런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따라하는 분들도 많고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만 계속 등장해서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다고 할 때 이건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어서 예를 들면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불쌍한 사람들, 백성들 먹이고 가난한 자들 세우고 이런 부분들로만 계속 끌고 간다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 모습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례요한의 많은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회에 대해서 아니면 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노골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자칫 예수님 세례요한의 모습 속에는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개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도 조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왕도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우리가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가 앞서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은 개인이 예수 믿은 어떤 성도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방향 자체가 사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고 목회자가 예수 믿는 어떤 방향이 전부 그거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는 그런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선지자 같은 모습이 보이죠. 예. 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메시아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1장 27절에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보다도 마르다가 그 앞에서 벌써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해서 주님의 길을 막았던 인물이 마르다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그렇습니다. 이미 다윗의 후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했던 그 수많은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고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하도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질문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선지자 같은 모습, 예레미야 같은 엘리야 같은 세례요한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CEO 예수, 생태주의자 예수, 뭐 이렇게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민족 해방, 뭐 오만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취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는 저런 분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뭐 지도자 리더십을 계속 뽑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나다나엘은 일평생 그런 고백 하에 주님을 섬깁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회심한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올바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믿은 자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미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영생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 때 어떤 상태로 사느냐 이 얘기예요. 어떤 상태로 사는 겁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만큼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수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많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만들면서 안다라고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될 만큼 높은 청량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질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우리 주님의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그냥 경험한 대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전부 예수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의 예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